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
청춘
통일
요즘 남한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자만추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줄임말인데요. 지인 소개로 연애를 시작하는 소개팅도 맞선도 별로라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일종의 연애 방법을 말하죠. 학교 친목 모임, 학원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상대와 연애를 하고 싶어 하죠.
반대로 소개팅, 맞선으로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인만추라고 합니다. 이건 인위적인 만남 추구의 줄임말이죠. 자만추와 인만추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연애는 무조건 자만추가 최고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겠냐 이런 논쟁이 불붙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모만추다. 모든 만남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 자만추이든 인만추이든 올 봄엔 아름다운 인연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B2B 보유의 Show Your Love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무산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에디는 자만추인가요? 인만추인가요?
저는 자만추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저는 오래 본 사람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테디는 어때요? 네.
저는요?
네.
아만추입니다.
아만추가 뭐죠?
아만추는 이제 아무나 만남을 추구한다.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자만추, 인만추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네. 기회가 되면 그냥 아무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뭐 사실 아까도 저희가 네. 얘기할 때 이제 모만추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남을 추구한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저도 이제 나이 첫째 자리가 이제 곧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네.
지금 가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점점 이게 애석하게도 요즘 연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점점 바빠지는 현대인들의 삶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누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공감이 됩니다. 소개팅도 요즘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소개팅을 해도요. 네. 만날 공간이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을 만났다고 쳐도 네.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가 사실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과 이제 똑같이 제 이 연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너무 낙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북한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하늘까지 제 연애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하늘이 네. 무너진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테디도 언젠가는 연애를 꼭 할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간만에 또 에디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또 힘이 나네요. 자,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두가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디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양 지식을 전달하는 교양만두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기를 소개하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요. 미국에서 온 언어천재 제인의 중국 유학기 그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 보는 세상. 네, 유튜브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죠.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채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겁지 않게 B급 교양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업로드되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이름은 교양만두입니다.
오, 교양만두.
네. 전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이름이죠. 고향만두가 떠오르는데.
그 집 만두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냥 교양도 아니고 B급 교양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좀 생소한데 어떤 교양이 B급 교양인가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향만두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 맞다고 하고요.
네.
영상을 제작하는 팀원 중에서 한 명이 만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주로 한 번쯤은 궁금해했는데 또 굳이 막 파헤쳐보고 싶진 않았던 그런 주제들을 다뤄요. 예를 들면 한국인은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할까? 또 왜 같은 자리 타도 운전자는 멀미를 안 할까? 조선시대 유배 가면 뭐 하고 살았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야, 막상 또 들어보면 궁금한데
그쵸?
우리가 가서 막 찾아보진 않는 그런 정보들을
굳이.
네, 다룬 것 같네요.
그래서
네.
A급이 아니고 B급이군요.
맞아요.
부수적인 느낌.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주제로 자료 조사를 또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가요?
원래 출판사에서 책 마케팅을 담당한 팀이라고 해요.
네.
총 5명인데요. 2017년에 이 팀이 만들어지고 웹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만화죠. 이 웹툰을 연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구독자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아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려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들이었군요.
네.
왠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출판 일을 하는 분들이 올리는 거니까 교양미가 좀 더 넘칠 것 같은데 아, B급 교양이라고 하니까 눈길이 더 가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구독자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인가요?
작년 2월 20일에 첫 영상을 올린 이후 4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38만 명이 넘는데요.
네.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290만 회가 넘고요.
네.
그 영상의 제목은 조선시대 공주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네. 당장 보죠.
네. 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이 공주들도 결혼을 하면 과연 씁사리를 했을지 오늘의 첫 영상으로 들려드릴게요.
출가한 공주 부부는 국가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시종을 포함해서 각종 신혼 살림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었고요. 대부분의 공주는 애초에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왕의 자식인 공주는 아예 직급 자체가 필요 없는 최상위 티어. 종 1품인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도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죠. 물론 공주인 아내를 구박하고 바람을 피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신혼집은 어디 지방이 아니라 한양 내에 있었기 때문에 왕실 행사가 있을 때 공주가 직접 궁궐을 드나들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남편의 쓰레기 짓을 아빠인 왕에게 알릴 수 있었죠. 다만 공주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엄격한 유교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굴었다가는 엄빠에게 등짝 스매싱 쳐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네.
공주들은 시집살이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집, 살림살이, 시종까지 뭐 나라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버는 일도 없었고 태생 자체가 워낙 귀해서 남편과 시댁 부모까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야, 굉장히 부럽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테호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축구선수 있잖아요. 호날두.
네.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다라고 늘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아.
이제는 다테공으로 하겠습니다.
뭐죠?
다시 태어나면 공주로 태어날래요.
아, 성별까지 바꿔버리게요?
약간 수염 많은 네. 공주.
왜 그러세요? 네. 그땐 여자로 태어나야죠. 남자로 태어나서 공주로 하겠습니까?
아, 네. 저도 이 영상 보니까 아, 역시 공주는 공주구나. 그 괜히 어린애들이 자기가 공주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공주들도 물론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도리를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집살이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집이 한양 내에 있어서 왕실 행사가 혼자가 있을 때 종종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공주석을 절대 못 썩이죠.
맞아요.
만약에 궁에 들어가서 아빠 내 남편이 내 속을 너무 썩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떼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떼찌. 굉장히 귀여운 표현인데.
네. 살벌한 떼찌네요.
네. 네. 물론 저희가 공주들의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에 다른 여성들보다는 훨씬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주들은 남편감을 선정할 때부터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 이 앞에 나오는데요. 간택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전국의 공주 또래 남자 아이들에게 금혼령이 떨어집니다.
와.
그리고 지원자들의 이름, 나이, 본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 적힌 이 자소서를 검토하면서 동성동본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부모 한쪽이 없는 경우는 모두 탈락했다고 하고요.
네, 정말 까다롭게 선정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혼령이 내려지고 아주 철저하게 선발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좋은 집안의 신랑감이 딱 뽑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4, 5품 정도 되는 비교적 벼슬이 낮은 집안이 간택됐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이미 벼슬이 높은 집안에서 왕의 사위까지 배출이 되면 사돈댁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게 될까 봐 라고 합니다.
대박 무섭네요. 네. 정치적인 것도 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아주 계산이.
그러면 또 반대로 보면 간택된 집안에서는 굉장히 큰 경사가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공주는 집도 나오고 각종 살림살이 혜택들도 주어진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이득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말로 개이득인데?
맞아요.
네.
왕실 식구로 명예직을 받고 또 월급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또 동시에 단점도 있었대요.
어떤 건가요?
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직에 나가서 정치를 할 수 없었고요. 공주가 죽은 뒤에는 재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저라면 관직을 네. 나갈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게 아닌가. 아,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네. 못해서 어떡하나. 뭐 이런 핑계로 네, 이런 좀 배짱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저기 일하는 것보다 공주 수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공주 수저.
네. 공주 남편 되면 네.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공주만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랑꾼 할게요.
그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러잖아요. 딱 요건 것 같아요.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이상향이다.
네. 지금 아닙니다. 갑자기 신세한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요. 이제 생각보다 영상의 내용이 꽤 유익하고 자세합니다.
맞아요.
네, 뭐 공주의 결혼 생활 이런 주제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짧은 영상들 이런 것들만 찾아요.
네.
네. 이 채널들이 대부분 보니까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10분 남짓하는 것 같은데요.
네. 10분도 보통 안 되고요. 한 6분? 6분도 채 안 되는 길이에요. 소리로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지만 화면에는 이 채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만두가 등장하고요.
네. 맛있겠다.
네. 다른 팀원들이 그린 캐릭터가 함께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 네. 이제 나레이션 목소리가 깔리는 건데요. 근데 자막이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드립이라고 하죠.
네.
그런 농담들이 너무 찰지고 재밌어서 저처럼 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분들은 아주 즐겨볼 만한 그런 채널입니다.
네. 조선시대 공주 영상 조회수가 200만이 넘게 나왔는데
네.
또 다른 인기 영상들은 뭐가 있었나요?
이건 제가 또 제목을 보고 바로 재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한국 식당에 가면 밥을 시키잖아요.
네.
그럴 때 밥이 어디에 담겨 나오는지 좀 떠올려 보세요.
공기, 그 밥 공기.
뚜껑 잡기도 힘든 엄청 뜨거운 쇠밥 그릇에 담겨 나오잖아요.
네.
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하는 이 의문에서 시작된 영상입니다. 조금 듣고 오시죠.
한편 스테인리스 그릇이 유행했던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만성적인 쌀 부족에 시달리던 때였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먹자는 표어가 붙어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라면 하나를 다 먹고도 밥을 또 말아먹는 미친 밥의 민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쌀만 찾자 쌀 소비를 줄이려고 궁리하던 정부 관료들은 당시 대세였던 스테인리스 그릇에 주목했습니다. 1973년 서울시장은 시범 대중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식당을 선정해 밥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팔게 합니다. 이 식당들은 지름 11.5cm, 높이 7.5cm짜리 밥공기에만 밥을 담아 팔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쌩까버리는 우리 밤무새들. 참다 못한 서울시는 1976년 모든 음식점에서 스테인리스 밥공기에만 밥을 담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요식협회에 지시하고 밥공기의 규격 역시 지름 10.5cm, 높이 6cm로 더 작게 밥 양도 5분의 4만큼만 담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 금지, 2회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해버리는 말 그대로 지리는 조치였죠.
저는 처음에 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더 따뜻한가? 아니면 밥이 더 맛있어 보이나? 싶었거든요.
네.
제가 집에서 먹을 때보다 유난히 식당 공깃밥이 더 맛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그냥 제 식욕이 넘쳐났던 거예요.
네. 이게 워낙 자주 보는 밥그릇이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파헤치지 않아도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밥그릇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스테인리스 그릇이 유행하던 60년대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쌀 부족에 좀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쌀 소비를 줄이려고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당 밥공기 규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맞아요. 73년에 몇몇 식당을 선정해서 정해진 규격의 밥공기에만 밥을 팔도록 했는데 이걸 잘 지키지를 않으니까 3년 뒤에는 아예 모든 음식점에서 이 스텐 밥공기에만 팔도록 의무화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밥공기의 규격도 지름 10.5, 높이 6cm로 더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어기면 영업금지에 2회를 어기면 영업 허가가 취소까지 된다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정해진 밥공기를 안 썼다고 영업 허가를 취소까지 하는 건 조금 너무 엄격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한국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디저트로 볶음밥을 해먹는 쌀의 민족, 탄수화물의 민족인데.
그러네요. 네.
밥을 이렇게 조금 주면 어떡해요? 좀 아무튼 이때 서울에만 처음 시행이 되던 이 규정이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의 그 관습이랄지 표준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해요.
네.
그 북한에서는 식당 가면 밥이 어떤 그릇에 주로 담겨 나오나요?
일단 그러게요. 북한은 한국처럼 이렇게 식당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식당 가면은 눈에 보기 예쁜 공기 에다가 밥을 담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밥은 최대한 적게 담기면서 많게 보이는 그런 어떤 공갈 그릇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쁘게 담아서 팔죠. 그래야 이제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잖아요.
유리로 된 네. 밥 공기에 나오는 건가요?
네, 보통은 유리에 된 네, 공기에 나오죠.
또 이건 또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스테인리스 그릇도 어떻게 보면 원가를 절감하려고 이런 소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사실 저도 이런 그릇을 보면서 경제적인 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정말 국가에서 정한 밥공기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찾아냈는지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궁금하죠. 네. 구독자가 10만 명 됐을 때 올린 질의응답 영상의 그 제작 과정이 또 나와요.
네.
팀원들이 일단 각자 주제를 가지고 온대요. 그 알아두면 아는 척하긴 좋지만 쓸데없는 그런 주제들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회의군요. 네.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전문서적 두세 권을 참고를 하고 또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가끔 논문도 찾아보면서 잘못된 정보는 최대한 줄이는 과정을 꼭 거친다고 해요.
네.
이게 그냥 뚝딱 탄생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채널 교양만두가 B급 교양을 내걸고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쓰임새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지식 정보들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용에 거짓 정보가 담겨 있으면 이제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게 되는데 교양 지식을 재미있게 전하려면 사실 이런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할 텐데 역시 한번 주제를 잡고 할 때마다 두 권의 책이나 논문을 참고한다고 하니까 정말 노력이 담겨 있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거 그냥 재밌는 채널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신뢰가 생기면서 더 자신 있게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시국에 더욱 관심이 갈 만한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이 국가적인 방역체계도 손소독제도 또 제대로 된 마스크도 없던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 한 번쯤 궁금하셨죠?
궁금한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들려드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역대 왕 중에 전염병 대처를 가장 잘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역사의 최고 남주 킹 갓 빛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세종대왕의 정책은 신기하게도 요즘과 많이 비슷한데요. 저소득층에겐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감염자에겐 조세 감면과 노역 면제를,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지원금을 보냈죠. 또 전국에 직접 쓴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미신 같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비말 소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님은 궁에 있는 의원들까지 조져서 의약서를 편찬하도록 시키는데요. 손쉽게 침과 뜸을 놓는 법,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 약 만드는 법 등이 실려있죠. 능력이 개쩌는 왕 때문에 죽어났던 공무원들, 관료들은 전염병이 무섭다고 출근을 안 하고 일을 대충 처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극대노한 세종대왕님은 관료들의 출근 거부를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리고요. 백성을 소홀히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들에게는 곤장을 쳐버립니다. 아, 진짜 존나 멋있어. 전염병 대처를 잘했던 또 다른 왕은 바로 정조. 영조 때 사망자만 1만 명을 낳았던 홍역이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자 정조는 왕실용 비싼 약재를 전 지역에 풀어버립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왕실의 임금 전용 금고인 내탕금에서 충당합니다. 정상적 국가 재정 지출 범위를 뛰어넘은 선제 대응을 한 셈이죠. 또한 환자들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담당 의료기관을 나누고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증 환자는 직접 진찰하지 말고.
네, 이제 영상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상 이 목소리 나오시는 분이 네. 이렇게 세종대왕을 얘기해요. 우리 역사의 최고 남주, 킹 갓빛 세종대왕.
네, 근데 맞는 진짜, 말이죠.
네, 그만큼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전염병에서도 세종대왕이 큰 활약을 했었네요. 네, 뭐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 급식을, 그리고 감염자에게는 뭐 조세 감면과 노역 면제를, 그리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줬다고 하고요.
네.
이런 대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금의 혜택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또 이 대응 지침을 전국에 배포하고 궁 의원들을 흔한 말로 엄청 쪼아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약 만드는 법을 담은 책도 쓰게 했다고 해요.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들은 곤장을 치는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왜 우리 역사의 최고 남자 주인공이라고 속였는지 알겠어요. 아, 정말 정책을 잘 폈네요.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왕이 한 명 나오는데
네.
정조. 이른바 플렉스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전국의 약재를 푸는데 부족한 예산을 임금의 전형 군거죠. 내탕고에서 충당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이것 말고도 조치를 취해서 두 달 만에 홍역을 다 아주 잠식시켰다. 이런 설명이 너무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세종대왕과 정조는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업적이 워낙 출중해서.
네. 네.
근데 진짜 이런 감염병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정말 철저하게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호환마마죠.
네.
이 호환은 호랑이, 마마가 바로 천연두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좀 자주 듣던 말에도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좀 뿌리 깊게 심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좀 각자의 위치에서 비루스에 맞서 싸우는 의인들은 조선시대에도 또 현대에도 늘 우리 곁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채널 교양만두가 계속 먼 훗날까지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낸 지금의 역사도 좀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때 당시에 손소독제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마스크도 뭐 물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했을 거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전염병을 극복해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전선에서 현재는 이제 비루스와 싸우는 분들에 더해서 고도의 방역체계까지 갖췄다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도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교양만두 영상이 짧은데도 꽤 생각할 거리들을 이렇게 던지네요.
그렇죠.
네.
채널 교양만두에는 오늘 소개한 공주의 결혼생활, 또 한식 밥공기에 담긴 이야기, 조선시대 전염병 이야기 외에도 알아두면 언젠간 어디선간 쓸 구석이 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화제가 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그럼 정은 씨와 인사 나누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겐 새벽 공방이 부릅니다. 별들도 눈 감은 밤 듣고 올게요.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오늘은 새로운 도전자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저기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파란 눈, 하얀 피부를 가진 미국인이에요.
네, 정말 미쿠킨. 미국인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더 놀라운 건 중국어랑 러시아어도 하신대요.
아, 한국어뿐만 아니고?
네, 그러면 총 모국어까지 4개 국어에 능통하신 거죠.
4개 국어를 한다고요?
네.
이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정말 언어 천재인 것 같습니다. 빨리 모셔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제인 어서 오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어? 제 목소리요? 작업 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가 좋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인 씨, 그러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와 인사해 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국민통일방송에서 영상 제작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오, 네. 영상 제작 업무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제인이랑 일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입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정말요?
네. 한국말이 그냥 술술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인의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제인과의 이야기 정말 그냥 멍 때리고 들으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인이 현재는 한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 중국에서도 공부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이 제인의 중국 유학 생활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인 씨, 중국은 언제 다녀오셨나요?
아, 저 사실 중국 두 번 살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베이징 한 4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 중국 동북, 아, 할빈, 그리고 연변에 있었습니다.
오,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총 기간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한 1년 4개월 정도?
1년 4개월 정도? 네. 네. 한국에서도 뭐 사실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중 한국인 유학생이 한 7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러면 좀 제인 씨처럼 미국에서도 중국 유학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미국에서요?
네.
아, 아마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아, 건가요?
네, 지금 뭐 한국에서 그 뭐라고 하더라? 아, 중국어 열풍? 이런
네,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중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네네.
중국을 유학을 하는군요.
네. 네. 사실 서양인들에게는 한자 문화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아, 사실 저 한국어를 먼저 공부했거든요. 아, 근데 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어에서도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좀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아,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외국어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좀 어떤 시험을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미 공부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아시아 언어를 공부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어느 거 공부할까 고민했었는데 근데 뭐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 그리고 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아, 너 중국어 배워봐. 뭐 나중에 돈 많이 벌겠지.
그런 사람도 있었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어 해보자. 뭐 마음을 먹었고.
네.
근데 그 첫 1년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자가 사실 미국 알파벳만 써본 적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되게 낯설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만 해도 뭐 손이 아파요. 그래서 한자 연습,
글씨 뭐
받아쓰기 같은 거 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때 중국어를 공부한 게 아직까지도 진짜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됐군요.
네.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 물론 중국어를 아는 게 되게 뭐 유용한 언어이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아, 한국어에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죠.
네, 비슷한 거 많고 그리고 네. 외국인으로서는 그냥 다 같은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네. 왜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한 다음에 한국어 단어를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중국어가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중국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듣자 하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북한 인권 동아리가 또 있는 곳만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아, 저 사실 뭐 중국어를 공부하는 또 한 이유가 아, 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아, 아마 일본어보다 중국어 더 유용하겠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아, 왜냐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북한,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일본어를 뭐 배워도 사실 북한 인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북한 인권 관련된 그런 협의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미국 사람이 또 이렇게 북한 인권에 북한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쏙 뭉클하네요.
네, 네. 궁금하네요. 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아, 이거 좀 좀 긴 얘기인데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그 태권도를 공부했고 그래서 그거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된 거예요.
태권도부터 네. 시작을 네. 했군요.
네.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한국에서 교환학생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작년 2013년에 썼거든요. 네. 그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 3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엄청 나빠졌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 서로 막 위협하는 거 훨씬 심해졌거든요.
네.
미국에 계시던 부모님은 그거 보시고 아,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설득해야 됐어요. 네.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짜 빠르게 해야 된 거예요. 아, 왜 네. 한국에 남아있어도 안전한지 네. 설명할 수 있게끔.
아.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 아, 너 한국에 있어도 된다 결정하셨는데, 근데 확실히 그 순간부터, 아, 나 진짜 이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된다. 나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되게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미국인으로서 나중에 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을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그런 거 하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우선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좀 요즘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특히 그때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그냥 핵 무기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네. 핵 무기 그거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제 생각에는 북한 인권 위기인 네. 거. 저는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 먼저 우선시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재인 씨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북경, 베이징에서 중국어를 또 이렇게 배우러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미국인들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것 네. 같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에서는 사실 일단 그냥 중국이란 나라가 있다. 사람들이 많다. 뭐 공산주의 국가이다.
네.
그리고 막 사실 저도 좀 착각했던 게, 그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약간 중국이란 나라가 그 뉴스에서 나올 때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아니면 약간 중국은 베이징 아니면 상하이 아니면 뭐 진짜 빈곤한 어떤 뭐 농촌 마을 이게 약간 그런 되게 극한 거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중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때 뭐 미디어에서 전혀 거의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몰랐군요.
네, 네. 그래서 특히 뭐 중국의 다양성 아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56개 민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뭐 한족 있고 그리고 소수민족 55개. 그거 배웠을 때 되게 신기했고 와, 이 중국이란 나라가 진짜 역사가 길고 그리고 지역마다 도시마다의 그 맛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거 깨달았을 때 되게 뭐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것이 아니란 그 개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좀 안 좋은 미디어 커버리지 때문에 미국인들은 약간 중국인 근중국 사람들 좀 적대시하는 경우가 좀 안타깝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은 모두 다 좋은 사람인데 뉴스에서는 또 이 사건 사고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인 모두에게 그런 싫다는 감정이 느껴지면 안 되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이 비춰지니까 싫은 감정을 또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경쟁 국가로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정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분이 이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이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서양인으로서 이 문화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다인종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통점도 좀 있는가 반면에 또 이게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진짜 많았어요. 이거 그냥 미국인 으로서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 중국에서 그 소음 오염 문제가 진짜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도시에 있을 때 진짜 가게마다 진짜 소리 크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소음 공해를 얘기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막 길에서 이거 사시오 이거 사시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런 이어폰 끼는 문화가 좀 뭐 한국과 미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뭐 중국인들이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럼 뭐 괜찮다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인이 아니고 막 이어폰 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인으로서는 기분 엄청
이어폰 안 끼고 음악 그냥 이렇게 생으로 튼다고요?
길거리에서 네, 지하철에서 열차에서 네.
야, 대단하네. 네. 시끄럽겠다 그러면
좀 네. 시끄럽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뭐 소음에 대한 네. 예민 정도가 네. 좀 더 높은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뭐 중국 중국 사람들이 다 시끄럽고 나쁘다 하는 게 네.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반대로 또 좋았던 문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왠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광장무라는 네. 것이 있거든요.
광장무.
네네 맞습니다.
네. 광장문.
북한에서도 하나요?
대중 율동이라고 하죠. 대중 체조 같은 거.
그렇군요. 네. 왠지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중국에서 어떤 평평한 땅만 있으면 춤추는 할머니들 100% 무조건 있어요.
그거 보면 무조건 춤춘다고요, 할머니들도?
네, 하루 종일 춤을 춰요.
그렇게 좀 되게 네. 재밌고 좀 흥이 나는 그런 축제인가 봐요.
네, 그리고 네. 막 미국에서는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실내에서 뭐 텔레비전을 보시든지 그냥 뭐 밖에서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 진짜 슬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 특히 제가 하르빈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르빈 진짜 좋아요. 아마 많이 추울 때는 영하 30도, 40도 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엄청 추워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뭐 12월, 2월 저녁에 나가도 백화점 그 주차장에서 춤추는 할머니들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와, 특히 사실 뭐 그 하얼빈이란 도시가 사실 그 중국 동부 만주에 위치하는 도시잖아요. 사실 그 위치는 진짜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최근까지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볼 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도 이렇게 기쁘게 춤을 출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보셨군요.
네. 아무튼 이제 그거 그 춤추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아무나도 나를 안 보는 듯이 그냥 기쁘게 춤추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베이징에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중국어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부도 하고 좀 보니까 광장물도 관심이 있으신 거 보니까 여행도 좀 다니신 것 같은데 여행은 주로 어떤 데를 다니셨나요? 여행 다니면서 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던가 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중국 음식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었을 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 좀 쪘어요. 놀랍게도. 아무튼. 네. 뭐 중국에 있는 김에 어디 갔더라? 만리장성이라고.
유명하죠. 만리장성.
저기도 갔고 두 번 갔나? 그리고 연태?
연길인가요?
연길도 있고 네. 옌타이라는 또 다른 또 도시가 있어요. 그게 그냥 참고로 그거 네. 한국하고 뭐 중국 간에 가장 값싼 비행기표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냥 아까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 네네. 음식, 네. 음식.
그러면은 음식 중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마라탕에 눈을 떴거든요. 중국에서 마라탕 먹어봤어요?
많이 먹었죠. 네.
중국 마라탕이랑 한국에서 드신 마라탕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가격. 사실 그 맛은 그냥 뭐 스스로 어떤 재료를 넣고 싶는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대충 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게 한국에서 마라탕을 먹고 싶을 때 아니면 마라샹궈 마라탕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보통 15,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예, 좀 내가 2인당.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좀 비싸게 나오긴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 마라탕이란 게 중국에서 네. 가장 값싼
좀 값싼 음식에 속하는
중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었을 때 가끔 10위엔 한 1,300원?
저렴하군요.
좀 비싸면 네. 2,000원 네. 정도 나왔었다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 7배, 8배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중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제인이 대학생이었을 테니까 네네. 좀 중국 음식 그래도 값싼 편이잖아요.
네.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네네. 뭐 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음식 같은 거는 뭐 부담이 없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살 지게 됐죠.
살 많이 쪘어요. 네.
뭐 맛있고 살 때 네. 그냥 좀 과식.
네. 중국인 친구들도 좀 있나요? 제인 그 중국에서 좀 중국인 친구들 좀 사귀었나요?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그 중국 룸이랑 같이 살아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미국인 15명 그리고 중국인 1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어떤 뭐 어떤 교육을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 같이 살기도 했고 뭐 수학 여행도 갔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그때만한 중국 친구랑 얘기 좀 했어요.
저기 스마트폰으로?
네네. 핸드폰으로, 우리 네. 인스타로 연락했어요. 네.
그 개인 인터넷 소통망으로 이제 연락을 하셨군요.
네.
그 중국에 시간만 더 있었으면 아마 그 56개족이 사는 동네를 다 가봤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 꿈이죠. 그 네.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베이징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죠. 길림성, 옌지, 연길을 갔던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연길에 갔다 오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연길로 공부하러 갔다고 했는데 이 연길의 매력이 엄청난가 봐요.
네.
이 처음 연길에 갔을 때 이미지가 좋았어요?
네,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뭐 중국 그 첫 번째 가기 전에 그 중국이 얼마나 다양한지 사실 제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조선족 친구들 몇 명 사귀게 됐고 그리고 저 원래 좀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그 해외 사는 한인들에 대한 관심 좀 있었어요. 그 교포 친구들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 가장 큰 해외 한인 인구가 있구나라는 거 배우게 됐고,
네.
아마 미국보다 두 배인 것 같아요. 조선조 때 그 교포의 인구가.
네.
아, 그리고 뭐 중국에서 조선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선말 아직 능통하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되게 신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문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거죠.
네, 그 네. 최근에는 그 뭐 그 조선민족 학교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그 덕분에 조선족 그런 뭐 정체성 네. 어느 정도 좀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거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연변에 가봤는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 그 북경보다 좀 덜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좀 소음에 예민한 미국인으로서
좀 편했군요.
좀 더 편했어요. 네. 아, 그리고 저 시골에서 자란
그렇죠. 또 시골이 주는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연기는 사실 제가 살았던 그 고향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필요한 거 다 있고 되게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길 걷고 있을 때 뭐 중국어, 뭐 연변말, 한국어 그 다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 어떻게 연변에 사용하는 이 연변말 그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 그때 네. 좀 생겼어요.
좀 진짜로 연변이 좀 특이한 도시긴 하네요.
네.
뭐 한국어도 쓰기도 하고 중국어도 쓰기도 하고
네.
제인이 또 언어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었던 연변이 더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도생 천리길 이렇게 또 제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자,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들어보고요.
네.
제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인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하이가 부릅니다. 월드 투어.
국민통일 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비비의 비누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